안녕하세요.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아홉 번째 시즌 여덟 번째 토크입니다. 저희가 북토크 아홉 번째 시즌에서는 청교도들의 기도 교과서라고 부를 수 있는 기도의 영성이라는 책을 함께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은 그 여덟 번째 시간으로 나다니엘 빈센트 목사님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나다니엘 빈센트 목사님은 이번 설교에서 기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와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대목에서 나다니엘 빈센트 목사님은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될그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리를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이두 가지 기도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을 두 번째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설교의 첫 번째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그 기도의 각 부분들, 참된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핵심적이고도 근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나다니엘 빈센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요약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 하나님을 부르는 말.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은 겸손히 말 걸기 혹은 겸손히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적절한 호칭으로 부르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감정을 은혜롭게 자극해 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들을 알아야 하고 여러 가지 호칭들을 우리의 상황에 적절하게 활용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도를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 죄의 고백. 기도의 두 번째 부분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요구하신다. 죄의 고백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대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죄의 뿌리를 파헤치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슬퍼해야 한다. 기도를 구성하는 세 번째 요소, 두려움에 대한 탄원. 기도의 세 번째 부분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탄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해야 한다. 영적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주님께서 죄인들의 마음을 무감각한 양심, 미혹된 해로운 욕심, 완고한 마음 등 눈먼 상태로 방치해 두시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기도를 구성하는 네 번째 요소, 청원. 기도의 네 번째 부분은 청원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하게 청원하도록 허락하신다.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가 가장 바라는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간청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거룩함이 역사하도록, 그리고 은혜가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도록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인내한 자에게 약속된 영광과 불멸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진지하게 청원해야 한다. 기도를 구성하는 다섯 번째 요소, 중보. 기도하면서 우리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도시와 나라, 더 나아가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루살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한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높임 받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기도를 구성하는 여섯 번째 요소, 어둠의 세력에 대한 저주. 주께서 대항하여 싸우시기를 구해야 할 대상들이 있다. 우리는 주님께서 악한 영들을 꾸짖으시기를,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어둠의 나라가 무너지기를 기도해야 한다. 기도를 구성하는 마지막 일곱 번째 요소, 감사와 송영. 기도의 일곱 번째 부분은 감사이다. 주기도문은 송영,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끝을 맺는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의 기도도 감사와 송영으로 끝을 맺어야 한다. 여러분이 일곱 가지 내용을 가만히 훑어보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고 또 적실하게 불러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되는, 걸림돌이 되는 죄에 대한 고백이 진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징계나 심판이나 저주나 형벌이 있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탄원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은혜, 여러 가지 좋은 복들에 대한 요청, 겸손한 청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바탕으로 하여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이웃들, 교회, 세계를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가라앉히시든지 제거하시든지 아니면 벌하시든지 하도록 하는 간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감사와 송영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찬미로 우리의 기도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일곱 가지 이 나다니엘 빈센트 목사님이 정리해 준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일곱 가지 기도의 근본적인 요소가 정말 성경적인가, 정말 우리 기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참고해야 할 것은 나다니엘 빈센트 목사님이 여기에서 제시한 일곱 가지 요소도 뭐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기도의 근본적인 요소와 내용들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 주기도문을 그냥 단순하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머릿속에서 계속 그려보면서 아,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일러주셨는데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기도의 근본적인 요소와 내용과 방향은 무엇인가를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다니엘 빈센트 목사님이 여기에서 말해준 이 일곱 가지 근본적인 기도의 요소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비교해 보면 순서야 좀 다를 수 있고 또 강조점이야 좀 다를 수 있지만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근본적인 요소와 내용과 방향이 여기 나다니엘 빈센트 목사님이 제시해주고 있는 기도의 일곱 가지 근본적인 요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 기도를 한번 분석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뭐 아침에 기도하든 저녁에 기도하든 우리의 기도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기도를 오래 하느냐 자주 하느냐라는 것도 뭐 중요할 수 있지만 내가 기도를 할 때마다 내 기도의 내용과 내 기도의 방향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과 방향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도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만약 기도는 많이 하고 기도는 오래 하는데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도의 근본적인 요소들을 내가 심각하게 결핍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의 방향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한번 주기도문과 내 기도를 비교해 보든지 아니면 이 책에서 나다니엘 빈센트 목사님이 얘기해 주고 있는 이 일곱 가지 구성 요소가 내 평범한 기도, 내 일상적인 기도 속에 얼마나 깊이 자세하게 온전하게 들어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일곱 가지 항목의 순서를 이렇게 외우고 의도적으로 이 순서대로 이 내용들이 채워지는 기도를 기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우리가 이제 그 기도를 배울 때 기도의 손이라고 해서 엄지손가락 이렇게 순서대로 해가지고 이제 무슨 순서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외워가지고 이제 기도할 때 머릿속으로 이제 계산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뭘 기도하고 그 다음엔 뭘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게 물론 가능은 하지만 그게 정말 바람직한 일인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기도의 근본적인 내용을 갖출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하는 것보다는 주기도문의 내용과 흐름을 확장시켜서 그 순서와 그 내용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를 넓게 하는 일이 훨씬 더 이제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참된 기도를 저희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은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할 때 주기도문의 그 순서를 기계적으로 이렇게 따라가지 않아도 사실은 주기도문을 뛰어넘어서 성경 전체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우리의 첫 번째 소원이 되고 두 번째 소원이 되고 마지막 소원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니까요. 그것을 마음으로 잘 배우고 삶에서 그 방향대로 살다 보면 기도의 자리에 딱 앉았을 때 주기도문을 머릿속에 기계적으로 떠올리고 그 순서를 따라가는 그런 스텝을 밟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주기도문의 내용과 방향에 맞추어서 기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항목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항목이 기도의 자리에 이런 순서로 이런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먼저 배워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면 좋겠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기도의 첫 부분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기계적으로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적절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말을 성경 안에서 찾아내는 것이고 그 말로 다정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죄라는 문제가 여전히 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늘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서를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죄의 결과로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봄과 불쌍히 여김을 간절하게 청하는 내용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령한 많은 복들에 대해서 간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고 난 다음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자신이든 다른 이웃이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든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의 역사가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그 어둠의 세력들을 꺾어주시고 망하게 해주시고 막으시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을 바라보며 확신하고 찬송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마치게 되겠죠. 그러나 결국 이 기도의 일곱 가지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식처럼 외워서 우리의 기도를 거기에 짜서 맞출 수도 있지만 그것은 참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그냥 처음에 배우는 과정일 뿐인 거고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상적이라면 기도의 시간에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내용들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나와서 우리의 기도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분석해 봤는데 여기 나다니엘 빈센트 목사님이 말하는 일곱 가지 요소 중에 몇 가지가 이제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다. 아 그러면 아 내가 그거 깜빡 잊어버렸구나. 잊어버리고 못했구나. 이렇게도 뭐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빠뜨리고 있거나 비어 있거나 신경을 못 쓰고 있거나 눈을 감고 있거나 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공식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분석하면서 아 이거 내가 다음부터는 잊어버리지 말고 집어넣어야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전체적인 그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도록 그 관계를 오히려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면 기도의 내용에 있어야 될 이런 근본적인 내용들이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들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나다니엘 빈센트 목사님이 얘기해 주고 있는 기도의 각 부분들, 기도의 근본적인 요소들을 여러분이 다각도에서 생각해 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분석해 보고, 이번 주간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한번 힘써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설교의 두 번째 내용, 뒷부분의 내용은 나다니엘 빈센트 목사님이 기도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다양한 기도를 우리가 다 활용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 어떤 기도의 방식만 우리가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기도의 방식을 우리가 활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이제 나다니엘 빈센트 목사님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기도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도의 종류는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다니엘 빈센트 목사님의 말은 소리를 내는 기도와 소리를 내지 않는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같이 모두 다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은사주의의 영향을 받은 우리 시대에서는 아니, 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언급이 없는가? 소리를 내는 기도가 있고 소리를 내지 않는 기도도 있지만 아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는데 왜 그것은 전혀 언급도 하지 않는가? 이제 이렇게 궁금히 여기실 분들이 있겠습니다. 17세기 청교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강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이 부각된 것은 20세기에 와서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부각되고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영국 같은 데서 초대 교회처럼 우리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잠깐 반짝 일어나긴 했지만 20세기에서처럼 방언을 말하는 일이 막 세계적으로 퍼지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다양한 기도를 언급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지도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서 자기 말로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훨씬 더 유익하다고 봤고, 또 신학적으로는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주어진 은사였다라고 보기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강조가 없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책에서 나다니엘 빈센트 목사님이 이제 강조하는 것은 그거죠.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 있는 것과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두 가지가 크게 존재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동시에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서 말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소리를 내서 말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소리를 내서 말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소리를 내지 않아도 마음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일부러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참 부자연스럽고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고요. 소리를 낼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라고 그냥 단정지어 버리고 나중에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돼야만 기도하려고 또 고집을 부리는 것도 부자연스럽고 아주 좋은 기도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리를 낼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는 소리를 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께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고, 소리를 낼수 없는 상황에서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활용해서 순간순간 기도에 필요가 있을 때마다, 기도할 내용이 있을 때마다 소리 없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해야만 하는 상황,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나다니엘 빈센트 목사님은 크게 세 가지로 그 상황을 설명하죠. 우리가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를 내도, 우리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말을 해도 방해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혹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을 앉혀놓고 가장이 가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일은 얼마든지 바람직한 일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공적인 기도. 교회에서 이제 예배 중에 우리가 흔히 대표 기도를 한다고 말을 하는데, 혹은 연합 기도회 시간에 몇 사람이 교인들을 대표해서 기도할 때, 그때는 소리를 내서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개인적인 골방의 자리에서, 가정 예배나 가정 기도회에서, 교회의 공적인 기도회 시간에서 우리는 소리를 내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유익하게 할수 있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생기는데, 주변 환경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 없고 눈을 감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면, 혹은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나한테 그 자유로운 어떤 시간들이 주어질 때, 어딘가 내 마음을 자유롭게 쓸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주어질 때마다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그 시간들을 활용해서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좀 오래 하고 싶고 풍성하게 하고 싶을 때꼭 소리를 내서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길게 늘리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순간순간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기도할 수 있는, 비록 소리를 내지 않고 눈을 감지 않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놓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을 넓힐 생각도 해야 합니다. 이 시간들을 넓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말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풍성해지고 쉽고 달콤한 일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다니엘 빈센트 목사님이 소리를 내는 기도와 소리를 내지 않는 기도를 모두 다 활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생활을 풍성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주의 깊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소리를 내는 기도와 소리를 내지 않는 기도가 모두 다 활용되도록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창한 말이나 아니면 마음을 아주 집중을 잘해서 고도의 집중된 마음의 기도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연결되지 않는 말, 잘 표현되지 않는 말이지만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모든 소리 낸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마음을 잘 집중할 줄을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소리 없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구하는 내용,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이미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절대로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 상황에서 내가 소리를 내서, 내가 때로는 소리 없이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주님은 다 들으시고, 다 이해하시고, 다 아신다는 것을 믿고, 정말 자연스럽게, 정말 진실하게,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는 이런 내용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또 실제로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 적용도 해 보시면서 부족한 점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앞으로 가르쳐 주시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북토크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